청취자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수백억 원짜리 거대한 광고 캠페인 기획부터 카피 작성, 완벽한 타겟팅, 심지어 매체 집행까지 AI가 밤새 다 끝내놓았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제 책상은 완전 텅 비어 있댔네요.
맞아요. 여러분의 그텅빈 책상 위엔 대체 어떤 업무가, 아니, 어떤 가치가 남게 될까요? 이게 사실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2026년 6월 최신 심층 분석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현실적인 화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광고 산업의 최전선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 4위인 대웅기획의 AE, 그러니까 광고 기획자 직무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AI와 데이터가 막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지식 노동자가 단순한 실행자에서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전략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책상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논하기 전에 사실 먼저 좀 거시적인 판도를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지금 어디로 막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아, 그렇죠.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 우리가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으니까요.
네, 2025년 한국 총 광고비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섬뜩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를 보면 전제 시장 규모가 17조 2,700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고작 0.8%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잠깐만요. 0.8%면 사실상 그냥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장 전체 파이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겉보기엔 되게 잔잔한 호수 같은데 그 수면 아래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그니까 파이가 안 커지면 결국 남의 몫을 뺏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막 시작됐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내부를 보면 전통적인 방송 광고는 무려 13.8%나 추락을 했어요. 반면에 온라인 광고는 전체 시장의 60%를 그냥 싹 집어삼켰죠. 이제 온라인, 특히 막 검색이나 소셜, 쇼품 중심의 퍼포먼스 광고는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절대 권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광고를 바라보는 관점을 약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광고가 참치를 잡겠다고 바다에 그냥 막 거대한 그물을 던져놓고 제발 걸려라 기도하는 거였다면요.
아, 네. 전통 매체들이 보통 그랬죠.
근데 지금의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광고는 그 참치가 아침으로 뭘 먹었고 언제 어느 해류를 지나갈지 정확히 알고 쫓아가는 약간 유도 미사일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귓속말하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 유도 미사일의 핵심 연료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맥락에서 저희가 2025년 11월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글로벌 사건을 하나 주목해야 하거든요. 바로 옴니콤과 인터퍼블릭 그룹, 그러니까 IPG의 합병입니다.
아, 그 엄청난 빅딜 말이죠. 세계 1위 자리가 바뀐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합병으로 원래 1위였던 WPP를 제치고 세계 최대 광고 그룹이 탄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를 키우려는 규모의 경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니콤이 IPG를 통째로 집어삼킨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자산을 노린 거라고 다들 분석하던데요.
만들어둔 마케팅 플랫폼 옴니에다가 엑시엄이 가진 막강한 데이터를 딱 결합하기 위한 행보였죠.
아, 플랫폼에 들어갈 알맹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에 막 돈을 주고 빌려 쓰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아, 그럼 기업이 직접 모은 데이터인가요?
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진짜 배기 데이터죠. 뭐 예를 들면 화요일 오후 3시에 누가 롯데마트에서 초코파이를 샀는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권력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 강화되면서 남의 데이터를 빌려 쓰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글로벌 1위 기업조차 생존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들이려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회사를 합병하는 마당인데 여기서 한국 특유의 시장 구조가 떠오르네요.
아, 인하우스 에이전시 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삼성은 제일기획, 뭐 현대차는 이노션, LG는 HSAD, 그리고 롯데는 대홍기획. 대기업들이 자기네 그룹 물량을 소화하려고 만든 구조잖아요. 만약에 옴니콤 같은 거인들이 막 데이터랑 자본으로 무장하고 압박해 온다면 모기업 물량에만 목줄이 잡혀 있는 한국 인하우스 대행사들은 지금 되게 위태로운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하우스 구조가 사실 모기업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막 되게 좋거든요. 근데 모기업 실적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대행사의 생존이 바로 위협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죠.
아, 모기업이 기침하면 대행사는 독감에 걸리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 위기의 본질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시장 4위인 대홍기획에 좀 줌인을 해볼까 합니다. 상위 3강하고 그 밑에 중소대행사들 사이에 딱 끼어서 가장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짜내야 하는 위치거든요.
네. 대홍기획의 2024년, 2025년 지표를 보면 현실이 진짜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취급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집행한 총 물량이 약 9,748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1조면 사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런데 실제 대홍기획 주머니에 들어온 돈, 즉 순액 기준 매출은 고작 2,804억 원 수준이에요.
매체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막 엄청나다는 거죠. 게다가 2025년 3분기 누적 지표를 보면 순 손실이 무려 55억 원으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인하우스의 한계가 조악히 타격을 준 결과입니다. 롯데케미칼 부진이라던가 유통 부문 회복 지연 때문에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들어갔거든요. 모기업 마케팅 예산이 팍 깎이니까 대응기획 실적이 그냥 바로 무너져 내린 거죠.
진짜 절박한 상황이네요. 근데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대홍기획이 꺼낸 카드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보통 광고회사들이 좀 위기다 싶으면 글로벌 광고제 같은 데서 막 상을 휩쓸어서 우리 크리에이티브 짱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시하지 않나요?
네, 보통 이노션이나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홍기획은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 그러니까 데이터와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생존 전략으로 딱 내세웠습니다. 2025년 2월에 김덕희 신임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생각의 힘이랑 기술의 힘을 합친 싱크놀로지라는 비전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이 막 엄청 빠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무려 43년 만에 기업 얼굴인 CI를 대홍이라는 영문과 붉은색으로 싹 바꾸면서 경계 없는 마케팅을 선언했고요.
43년이면 진짜 큰 결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12월에는 서울대랑 같이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한국인이 뭐 62.8점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며 지식 리더십도 되게 강조를 했어요.
자체 플랫폼 구축에도 사활을 걸었죠.
네, 맞습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하는 디빅스, 그리고 2천만 고객 데이터 바탕으로 예측 마케팅하는 스피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올인원 AI 시스템, 에임스까지 쫙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자회사였던 스푼을 본사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까지 막 단행을 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날카롭게 찔러볼게요. 방금 쭉 나열해 주신 걸 들으면 서류상으로는 진짜 무슨 완벽한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같습니다. CI도 바꾸고 막 AI 지수도 발표하고 최첨단 플랫폼도 만들었잖아요.
겉보기엔 완벽한 혁신이죠.
네, 근데 아까 현실 숫자는 손실 55억 확대라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직장인들 익명 리뷰 같은 거 보면 회사 겉모습은 수평적인 테크 기업인데 실제 내부는 여전히 시니어 중심의 되게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다. 뭐 이런 불만도 막 나오거든요.
아, 블라인드 같은 곳에 올라오는 그런 현실적인 불만들이죠.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 솔직히 전통적인 광고회사가 겉보기용으로 그냥 디지털 화장만 떡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취업이나 이직할 때 이런 회사의 겉과 속의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엄청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괴리감, 그게 바로 지금 대응기획이나 전환기를 맞은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재무적인 정체랑 혁신의 메시지가 막 강하게 충돌하는 과도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과도기다.
맞습니다. CI 바꾸고 자회사 통합하는 게 단순히 우리 혁신했어요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모델은 수명이 끝났다고 쏘아올리는 거대한 구조 요청 신호에 가깝죠. 그럼 이게 진짜 체질 개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아까 옴니콤 얘기할 때 퍼스트 파티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영수증 같은 확실한 데이터요. 대홍기획은 롯데 데이터를 쓸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대홍기획의 유일무이한 무기가 바로 롯데그룹이 가진 거대한 B2C 데이터예요.
편의점, 백화점, 마트에서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결제 데이터죠. 대웅기획이 진짜 디지털 화장만 한 게 아니라면 이 에임스나 스피어 같은 솔루션으로 롯데 데이터를 막 가공해서 외부 광고주한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롯데 계열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 돈을 싸들고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쵸. 너희 데이터 쓰니까 타겟팅 기가 막힌다. 이렇게 외부 수익 창출에 성공하면 진짜 데이터 기업이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결국 그냥 영원히 롯데 하청업체로 남는 거죠.
결국 본질은 멋진 이름의 플랫폼이 몇 개냐가 아니라 그걸로 진짜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느냐에 달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좀 확 좁혀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의 책상 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피부로 확 와닿는 문제죠.
회사가 방금 말한 에임스 같은 올인원 AI 시스템을 쫙 도입해서 타겟 성향도 예측하고 매체 집행까지 자동으로 막 최적화를 해줘요. 기획부터 집행까지 작업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인간 AE의 일상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그 변화를 보려면 대웅기획 내 직무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캠페인 기획 총괄하는 전통적인 AE가 있고요. 시각적 디자인을 책임지는 AD, 그리고 디지털 매체나 퍼포먼스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디지털 AE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민하는 건 총괄 기획자인 AE잖아요.
맞습니다. 10년, 15년 전 AE를 생각해보면 역할이 되게 뚜렷했어요. 멋진 PPT로 광고주 막 설득하고 제작팀이나 매체팀 조율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죠. 목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TV나 신문에 최대한 우리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는 되게 훌륭한 실행자였습니다.
아, 노출의 수장 볼륨 자랑하는 게 최고 능력이었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근데 2026년 지금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IMC 캠페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엑셀 수십번 돌려서 효율 계산하고 매체 예상 분배하고 타겟팅 설정하는 그런 반복 작업은 이제 에임스 같은 AI가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다 해버려요.
그럼 실행을 AI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인간은 대체 뭘 해야 살아남나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상위 영역으로 올라가야죠. 이제 광고주가 AE한테 원하는 건 우리 유튜브 뷰스 100만 찍었어요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요. 결국 돈을 벌어왔냐 이걸 증명하라는 건가요?
정확해요. 광고비 쓴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났느냐, 즉 ROAS를 데이터로 냉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광고주가 막연하게 요즘 MZ세대 타겟으로 틱톡 광고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인지도 문제가 아니라 장바구니 결제 단계 이탈이 문제니까 틱톡 광고 말고 결제 UX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주의 비즈니스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정유해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하죠.
와,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이 대목이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단 광고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모든 산업군에 적용되는 얘기죠.
청취자 여러분이 마케팅, 뭐 기획, 인사, 어떤 직군에 계시든 내가 맨날 하던 엑셀 취합이나 실무를 AI가 다 대신해주면 결국 남는 건 파편화된 데이터를 보고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는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양한 부서 간에 얽힌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율하고 통역하는 역할, 그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대웅기획이 원하는 인재상도 과보의 정적인 도전, 창의 이런 거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전환기 동력으로 딱 바뀌었어요.
결국 핵심은 이 사람 판단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는 신뢰감이네요. 역설적으로 기술이 최고로 발전할수록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압박 속에서 책임지는 그런 소프트 스킬이 AE의 핵심 무기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소프트 스킬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생존 요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체된 한국 광고 시장과 거대한 글로벌 데이터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AI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대웅기획의 진짜 치열한 사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한 실행자를 넘어서 전략적 데이터 파트너로 진화해야만 하는 인간 AE의 운명까지 전부 다 해부를 해봤죠.
겉모습의 혁신을 넘어서 진짜 데이터를 무기로 외부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광고회사에 취업할 계획이 없더라도 오늘 살펴본 이 전환기 기업의 생존 방식, 그리고 AI 시대 지식 노동자의 가치 변화는 내일 출근해서 여러분 책상 앞에서도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엄청난 통찰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국 방향을 잡는 건 사람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퇴근길이나 자기 전에 스스로 곰곰이 꼽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적이고 직관적인 감각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광고 크리에이티브마저 AI와 데이터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브랜드가 완벽한 AI 데이터로 무장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미래가 오면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 끗 차이는 과연 무엇이 만들게 될까요?
완벽한 수학 공식 속에서도 사람은 가끔 막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완벽한 공식 속에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성이 들어갈 자리는 대체 어디에 남게 될지. 다음에 여러분 취향을 아주 소름돋게 저격한 광고를 보시게 된다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기심을 지식으로 바꾸는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